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양파 껍질 하나, 아니 사실 마지막은 아닌데 또 하나의 양파 껍질을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93년도에 같이 안수 받았으니까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양파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히 저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저도 못지않게 하는데 그게 표현되는 게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마지막 시간이 큰 명절이라고 기도해 주셨으니까 다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열렬한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자,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제가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집회를 부탁받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이제 쭉 보면서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즐겨 읽거든요. 그러면서 입당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이제 꽉 와닿은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이제 정말 광야와 같은 모든 과정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비록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강한 그림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코앞에 펼쳐지는 그것이 또한 여호수아 속에서 여러분과 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저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 시작할 이제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의 사역이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하는 이 교회 또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면 이제 구체적인 전투가 여리고 전투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여리고 전투와 사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두 개를 대라 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과 아이 성의 패배와 또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 싸움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풍성한 삶의 교훈들이 거기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투, 아이성의 전투와 그리고 여리고성의 함락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오늘 이제 모든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으로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들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즐겨 듣는 저는 굉장히 NPR, National Public Radio라는 방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퍼블릭 공영 방송인데요. 어느 날 이 방송에서 아주 흥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각 방송국마다의 특징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CNN이나 Fox나 ABC, CBS, NBC 그리고 NPR라는 방송국이 과연 그 심층 취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과연 이들이 얼마나 언론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언론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Fox News 하면 Pro Trump, Pro Conservative,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뉴스 방송이 Fox라고 한다면 CNN은 그와 반면에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방송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NPR에서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나름대로 방송국들을 자기의 기준대로 여기는 좀 보수적이고 여기 좀 자유적인 그런 방송국을 한 다음에 이제 청취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그 섹션이었었어요. 청취자에게 확인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NPR은 National Public Radio는 과연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때 전화 건 사람이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면서 트럼프와 힐러리와 경선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NPR은 프로 힐러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정당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앵커가 그 청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선거에 Who did you support? 누구 서포트 했을까요? 이 사람은 트럼프를 서포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취자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리 방송국이 중립을 지킨다 할지라도 방송의 내용의 중립성은 방송국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목도 있다. 정신의학 용어 중에 Selective Mem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얼마를 기억하는 그 얼마들은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기억은 아프거든 좋은 것이거든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이요. 많은 기억 중에 얼마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Selective Hearing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Selective Auditory Attentio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방송국에서 트럼프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관련된 뉴스가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요? 네,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하고 절대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교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분자라면 우리가 같은 모임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저에게 많이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초창기 때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버릇이 되니까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각 개인들과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모임을 하고 한꺼번에 모이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말. I didn't think that way.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공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의미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함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4장을 강론하면서 새벽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4장에서 어떤 거를 다루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기대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기대감을 관리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형식이나 열심 이전에 먼저 성경적이고 건강한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나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약한 점은 내가 채워주고 강한 점으로 내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밀고 땡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게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함께 같은 기대감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장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주제예요.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그러면 도대체 미리 율법의 모든 것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 속에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마치 삽입부처럼 넣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 9장부터 11장을 제외하고 8장으로부터 12장으로 연결해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12장은 생활장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그렇게 전개가 돼요. 교리에 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하면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오늘 4장에서 왜 단을 쌓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서 돌들을 가져다가 단을 쌓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당면할 가나안의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인 것을 연상시키면서 강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라. 그 의미로 돌단을 쌓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 돌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뭘 마음에 기억했어야 돼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 관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감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련돼서 잠시 언급하면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하셔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매우 윤택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단식을 해서라도 이 산의 나무를 뽑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기대감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여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감을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해내므로 말미암아 이 개인의 삶이, 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늘 경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콜로라도에서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라스베가스를 오기 위해서는 I-70D 웨스트를 타고 15번으로 바꿔 타서 15번 사우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I-70 이스트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라스베가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간 것만큼 손해죠. 열심히 간 것만큼 손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저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 부인과 먼저 남편과 나중에 그리고 함께 만나서. 그래서 저는 상담가의 역할이 트랜슬레이터라고 생각해요. 통역사예요. 왜냐하면 여자도 이제 부인도 저희한테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인만 할 만큼 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도 와서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I had it. I had it. I'm done.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상대방에게 자기의 최선은 하나도 공감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 교육에도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 이제 저는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합니다. 2세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지 잘 되라고. 맞아요. 부모님 다 그래요. 다 저 잘 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몇 퍼센트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자기 잘 되라고 한 것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느끼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표리가 부동하게 부모라는 위치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각으로 주장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을 나도 보려 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부 상담할 때 저는 늘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은 나한테 얘기하고 부인 남편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 말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부인한테 또 얘기해 줘. 당신이 이렇게 들은 거 맞냐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말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을 준비.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소리로 외쳐대지 말고 한번 잠잠히 내 내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게 하는 것,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구 잘 알고 계시죠? 물의 컵이 반에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반밖에 없는가 반이나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지만 반밖에라는 것과 반이나라는 것은요 감사와 불평과 원망의 기준이 되죠.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삶에 물에 든 컵을 반이나 채워진 걸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과 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첫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에 그 많은 물질을 갖고도 항상 나는 일부리 부족하다고 느꼈던 휴 해프너 기억하십니까? 하워드 휴즈. 항상 일부리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은 그는 평생 동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당면한 나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자, 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기에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 저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2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자, 이제 잠시 머물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상상의 이 홀리 이마지네이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상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그 말들을 내 마음의 상상력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베풀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입니까? 매우 비합리적이라곤 매우 합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비현실적인 요구죠. 여러분 창세기 34장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4장에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감이 레아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한 후 디나를 향한 연면의 정으로 정말 사랑을 했어요.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그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에 매우 노했어요. 매우 분노했어요. 화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감히 나가서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몰의 그 세겜의 아비였던 하몰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세겜의 디나를 향한 연모의 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나서서 자원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의 사건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니, 누이를 더럽혔으면 누이만 데려오면 됐지 왜 가서 다 죽이고 또 거기 있는 물질까지 노략질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었죠? 세겜과 더불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할례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잠정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에 있는 관리들이, 여리고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보에 빠른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라합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어떻게 알고 거기 라합의 집에 보내요? 아니,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라합의 집을 아주 핀포인트에서 가가지고 여기 온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정말 이들의 모든 관심과 이 어텐션은 누구에게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일투족, 일거수 일투족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 경박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Are you out of mind? What do you mean? 아니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니요. 그러면 모든 군사로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Sitting dog. 완전히 이건 날 잡아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것이 결코 비합리적이나 합당하지 무당한 요구가 아닌 것이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놀라고 엎어진 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자, 1절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왜 1절을 얘기하고 할례 얘기가 2절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그 순서도 기억해 보세요. 순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이제 치루어질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라스베가스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확인받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싸움은 그들이 가서 싸워내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항하여 이미 싸워주셨고요. 그래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싸움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약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목동이었던 어린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혹시 슬라이드 띄어 있나요? 슬라이드 준비되셨나요? 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우리가 찬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누가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사울의 창과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창과 사울의 그 검과 사울의 갑옷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세상의 군대의 힘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어린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창과 검으로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외친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선포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이기러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김을 확인받으러 나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에 내모르시며 싸워서 이겨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싸워주시고 너의 승리를 너 또한 체험하여 보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더하여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끼리 송사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며 파당으로 만연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열어가며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서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은 뭘 보고 있었나요? 문제로 가득 찬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보았더니, 미쁘심으로 보았더니 바로 고린도 교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세인트. 그들이 성도 같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 같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았더니 너희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보십니까? 우리가 이 정말 싸움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여유를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꼭 만나 경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풍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미 견고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확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어떤 일에 내가 내 삶의 전체를 드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1944년도 6월 25일 날 행해졌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그것을 전쟁학자들은 D-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Decision Day.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2차 대전은 사실 D-Day, Decision Day로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역적인 전투, 가장 혹독한 전투들은 D-Day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V-Day, Victory Day, 그게 1945년 8월, 우리도 8월 15일을 기해서 독립을 하게 된 것처럼 Victory Day는 8월 15일 거의 1년 후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날이 디시전 데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를 어찌 흔들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직 우리는 Victory Day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Already here with u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여러분의 것인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우리 5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찬찬히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아뢰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복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았더니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각인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였던가요? 저는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과 What I need, 필요한 것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1 more, $1 more. 여러분, 좋은 곳에도 중독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곳에도 인간은 중독이 되어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불러서 카운터에 가봤더니 축하드립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카운터에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불어넣어가지고 갔다가, 근데 사실 마음이 찝찝해요. 왜요? 올 때 엄청나게 절망스럽거든요. 그게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어라인에서 가끔가다 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정해서 이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맛보게 하고 이 이카나미를 타면서 마음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를 갈 때 그것을 first class로 가든지 아니면 economy class로 가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거기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First class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13시간이면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 내릴 때 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안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내린다고 너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내리니까 함께 내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여러분의 마음에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걷어가셨다면 가난하게 살아갑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걷어가셨다면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일병장수 무병단명. 그래요.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당뇨를 갖게 된 것을 한때는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이 간증을 또 풀어내면 시간이 다 가니까 간략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제 자신을 정말 혹독하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혹독하게 교회에만 올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건강도 되게 많이 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당뇨 이거 물귀신입니다. 물귀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하라는 건 다 해보고 해도 이놈의 당뇨는 저 벌써 20년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제 관점을 딱 변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당히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저쪽에서 아, 지금도 뚱뚱한데 무슨 말. 그 전에는 더 뚱뚱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딱 얻으니까 일단 먹는 거를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래 살겠어요. 잘하면 혈당 잘 조절하면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당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건강하게, 감사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 건물과 함께 누리며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기사였어요.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흥미있는 기사여서 스크랩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0대 노숙자의 옷 보따리 속에서 현금 3천만 원이 쏟아져 나왔다.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산의료원 행여 환자 병동의 간호사들은 최근 입원한 60대 초반의 행여 환자 김모 씨가 풀어보인 날가 빠진 보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독한 냄새에다 색까지 바랜 그 보따리 속에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차곡차곡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복통 등으로 몇 차례 병원을 찾아온 적이 있는 김 씨는 지난 28일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와서는 자신은 목욕시켜주신 한 남자 간호사에게 고맙다며 보따리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3만 원을 꺼내줬다. 이를 궁금히 여긴 간호사가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며 풀어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10여 분간을 망설이던 김 씨는 목욕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보따리를 결국 풀었다. 김 씨는 30년간 노숙하면서 행인들에게 구걸한 돈이라며 1,000원짜리가 10장 모이면 은행에 가서 1만 원권으로 바꿔왔고 돈보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길에서 베고 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퇴원 때까지 돈을 보관했다가 노후가 보장되는 노인 요양원에 가도록 김 씨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거지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하게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골리앗 앞에서 또 한없이 작아져야 하겠습니까?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고 들어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나의 것을 더 내려놓고, 마치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에 연약해 보이는 다섯 개의 그 돌덩어리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연약해 보이는 그 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무너뜨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베가스를 보며 씬시리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편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지 맙시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자신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치 바울이 그 인생의 영광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또 라스베가스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지지고 볶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기로 작정하며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며 승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평생 다 하는 동안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싸우며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그 한 가지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아직도 내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할례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